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들로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는 휴가, 여행, 시원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해안가 근처에 카페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바닷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고대 군동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다도 이와 같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혼돈과 위협의 상징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출항하여 목적지에 가고자 하다가도 또 생계를 위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도 폭풍을 만나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다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서움의 공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서운 바다에서 배를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하죠. 도대체 어떨 때 바다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광풍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라고 하죠. 배가 안정적으로 있기보다는 큰 광풍으로 인한 파도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놀이동산의 바이킹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바이킹은 아무리 높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배가 이탈하거나 쓰러질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배는 큰 광풍으로 난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바다에 모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고통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다에서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육지뿐 아니라 바다 또한 다스리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믿음 없이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을 내 한계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힙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손과 발에 매여 있던 쇠사슬을 벗기고 그를 깨우며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요, 집 대문을 두드리며 나 베드로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풀려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건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차례의 우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차례의 우기 중에 한 번이라도 비가 충분히 오지 않게 하신다면 강물조차 말라버리는 끔찍한 재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물 공급이 중단되면 강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로 변하게 되고 샘이라고 할지라도 마른 땅이 되어 그 주변의 생명체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저주의 땅이 됩니다. 34절은 그 원인으로 주민들의 악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35절을 보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셔서 주린 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며 밭을 통하여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며 가축의 수도 늘려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복과 은혜가 임하여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을 보시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다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어서 어려웠다가 광야가 변하여 다시 강이 되어 살만 했는데 다시 재난과 우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분이신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신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공의롭게 통치하십니다. 40절을 보면 고관들, 여기서는 신분이 높지만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며 그 삶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유리하게 하시지만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십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지만 삶이 어렵고 힘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는 그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강이 광야가 되게 하는 것, 또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는 것, 교만한 자가 낮추어지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등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42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합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미련한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연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저 자연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읽어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현재를 견디며 신뢰하고 미래를 맡기며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을 바라오며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깨달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